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추시고 먹이시고 살리시사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부모를 택한 것이 아니고 또 자녀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또그 자식을 낳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의 관계 자체가 우리의 의사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들의 이웃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삶 속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고 큰 영향력을 주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 만남과 그 관계는 사람이 택하는 것 같고 또 사람이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고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 같은 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뭐 굉장히 우리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결혼이라는 거, 부부가 되는 그러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러한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를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남편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의사도 아니고 하와의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역할이나 그 만나게 하는 그것도 그들이 한게 아니에요. 아담은 잠자고 있었고 하와는 그 아담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목적 자체가 남편을 돕는 자로서 지으셨고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했던 부부가 그래서 시작됐던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뭐라 그럴까, 다른 면에서 요구하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 속에 있다는 거는 남편과 아내가 뭔가 결혼을 하는 것 같지만, 한 몸이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상대에게 바라는 그 요구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서 보면 계속 엇갈리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상처가 되고 서로가 힘이 들고 서로가 고통인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해서 필요해서 그래서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 자체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서로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오래 산 후에 왼수라든지 뭔가 저 사람 없으면은 안 된다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들을 너무나도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토해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에서 그 결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거는요, 결국은 그것이 죽음에 이릅니다. 그것이 서로 물고 먹어 망하리라. 서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그 파괴는 가정의 파괴가 되고 사회의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의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결혼식 가면 다 축복하잖아요. 애기 낳으면 축복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애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 그 결혼이 매일매일의 결혼 생활로서 이어지는 동안 축복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에 얼마나 많이 처해지는지 그러한 거 생각할 때 우리가 축복한 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복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 축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그 일생 동안 또 결혼으로 시작한 그 결혼 생활에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때, 그 생명의 법칙 속에서 살 때, 그들은 축복받은 자로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결혼에 대해서 가장 그 갖고 있는 그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결혼이라는 자체가 지금 육의 그 죄의 법칙을 갖고 태어난 그런 자연인들, 그것은 결혼 자체가 사실 축복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선하고 뭐 이래야 되는 그 결혼이 실질적으로는 참으로 서로에게 많은 근심을 갖다 주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상처를 갖다 주는 그러한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바울이 보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결혼 자체가 죄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요. 근심 없고 또 어려움 없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리우심을 받으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예요? 다루심을 받아요. 징계를 받고 거기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기에서 튼튼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바울은 꼭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혼하는 게 죄가 아니다. 근데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혼의 목적이에요. 왜 결혼하느냐에 바울은 음란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갖고 태어난 성욕이 있는데 그 성욕이 건전하게 쓰임을 받질 않으면은 어떻게 음욕으로 음행으로 발전해서 더욱더 큰 범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결혼을 해서 한 남자 한 여자를 두고 남편 아내의 관계에서 갖고 태어난 성욕을 건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울의 의견과 달리 결혼하는 그러한 목적, 이유를 어떤 성욕 외에 음욕으로 음행으로 발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생활적으로 안주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저 여자하고 있고 싶어서 저 남자하고 있고 싶어서 뭐 그런 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라는 그러한 포장을 해서 그리고 또어 아니면은 뭐 아기를 갖고 싶어서든지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부모가 하래니까 뭐 나름대로 이유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들이 재혼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 그들의 어떠한 그 성욕 욕정 때문에 결혼을 했으면 그것이 또 다시 음행으로 다르게 가지 않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그 어떤 충족을 줘라. 다시 말하면은 의무와 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그 뭐랄까 그 요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것이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해서 서로가 자기의 몸을 자기 맘대로 쓰지 않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쓰지 않게 다른 것에 써서 그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원하는 대로 그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라는 게 보통 부부관계라는 그 자체 속에서 성관계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성관계하면 벌써 지금 굉장히 그 음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이유가 생육번성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부부관계는 자녀를 낳고 생육번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러한 말하자면 생명이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성욕 무슨 부부관계 그것이 즉 음행을 의미하고 그것이 우리가 그 뭔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그러한 그 지금의 어떤 타락된 성적인 문란함이나 그러한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을 주신 것은 생육번성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번성하기 위해서 성을 갖고 그리고 이성과의 짝짓기를 해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짝짓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사는 것이고 해주신 대로의 그 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욕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욕심으로 되어버리고 그것이 쾌락하고 이어지고 거기에서 이기적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 성적 문란함, 타락함이라는 거는 원래의 길에서 떨어진 그 원래의 길에서 완전히 그 벗어난 그러한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시긴 그렇게 지으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결혼하는 자체, 가정을 갖는 그 자체 축복이고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성령을 좇아서 할 때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관계가 그 성이 오히려 쾌락으로, 정욕으로 쓰임받게 되면 그것이 어떤 다른 인간적인 그 이기적인 그러한 것으로 쓰임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그 문제거리는 훨씬 더 많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그 파괴력과 그리고 그 상처, 그리고 그 죄의 전염력, 그러한 것을 바울이 염려해서 될수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면 종이었던 대로 뭔가 상전이면 상전인 대로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안 했으면 안한 대로 그대로 거하라. 저도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결혼하고 나서예요. 제가 예수님을 알았다 그럴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했던 것은 어려서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혼하고 나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미 한 결혼, 그 결혼이 아무리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시기와 하나님이 나를 알고 택한 시기는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잘못 택한 것 같고 잘못 서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서 우리가 튀쳐나가거나 벗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사막 속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시는 걸 우리가 기대해야지 우리가 벗어나려고 우리가 그 속에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거기에서 나를 살리시고 거기가 오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배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리 지킴을 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안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은 알로 태어난 그 나방이 결국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도 가고 번데기 속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애벌레가 나비가 될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야 되잖아요. 번데기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깜깜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그 속에서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의 법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하게 하시는 그 하게 하심에 조차 살면은 뭐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함이라 그럴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다른 걸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은 이미 온전하고 그리고 그 뜻은 그분께서 친히 그분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뭐예요? 부르심에 그대로 거하라예요. 근데 어떻게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 앞에 있어라. 말씀대로 살아랍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이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눈물의 골짜기도 푸른 초장 쉴만한 시냇가로 바뀌어지는 것이 주 안에서의 비밀이에요. 어디에서든지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깜깜하고 그리고 사방에 회오리 바람 같고 사방에 정말 적들이 원수들이 까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몸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찍기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 있고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너희들을 값으로 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조직이나 사람이나 세상이나 그 무엇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속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처녀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는데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생각하기에 주의 잘못 하심으로 충성된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있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의견으로는 너에게 얘기하는 데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곧 임박한 환란의 날을 생각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종말이 금방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다 금방 세상이 끝날이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세상은 2000년처럼 가는 것 같아도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내일 일을 모르고 내일의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처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랑하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견디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야지. 앞으로 이 고통이 계속되나, 그 앞으로 계속된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그 앞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앞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오늘 그 무게로 짓눌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고 무겁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요, 이 순간은 지금밖에 없으니까 지금 사랑하고, 지금 견디고, 지금 믿고, 지금 바라고, 지금 주님만을 소망하리라 하면은 지금이라는 거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이 짧은데, 인내력도 없고, 뭔가가 정말 그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기인데, 이 순간만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그것이 어렵지 않게 지켜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 화를 날때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큰 심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한번 숨만 다시 내셔도 뭐예요? 화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폭발하고 견디지 못하고 튀쳐나고 뭐할때 심호흡 한번 해도 우리가 거기에 그 모든 행동에, 언행에 그 폭발하는 데 브레이크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에 있는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그러한 앞에 있는 무게들을 지금 끌어다가 미리 무겁고 힘들게 그렇게 있는 것보다 또 지나간 거 돌아보고 그 후회와 그 상처와 그 지침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살리시는 하나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기를 공급받아서 우리 한번 호흡하면 뭐예요? 한번또 내쉬고 다시 또 들이마셔야 되는 것처럼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우리는 일생이 되는 것이지, 일생이라는 무게를 우리가 한꺼번에 짊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처녀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지금 갖게 될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그 입장, 이제 주부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뭐 엄마로서 그 살아가면서 있는 세상의 자질구레한 삶의 일들, 그러한 것 때문에 짊어지게 될 그러한 그 생각과 걱정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화자찬이라 그럴까, 해서는 안될일 같지만은 그가 충성된 자가 된게 자기를 올리는 일이 아니라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됐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가 충성되지 않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얘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충성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충성된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일만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일만 하고, 오직 아버지의 그 영광만, 아버지의 기쁨만, 그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이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한 예수님이나, 지금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그 모든 것이 지금 뭐예요? 충성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충성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고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말하자면 순종. 믿음이 순종이듯이 믿음이 또 충성입니다. 주인에게 대한 충성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의 어떠한 유익이나 기쁨을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일심.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충성되게 된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자화자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성령을 좇아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충성됐고 내가 성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자기 양심에 꺼리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충성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공치사하고 그리고 뭔가 공로 세운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왜?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충성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한 그 충성된 삶을 사는 거는 당연한 것이요.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우린 그걸 빼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주의 은혜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살아 역사하셨나? 내가 못하니까.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서 하게 해 주셔서 한 것이 지금 뭐야?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화자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아, 내가 충성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을 거예요. 겸손 이전에 우리는 자꾸 나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요,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충성된 자로, 성실한 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력 있는 자로 살리우심을 받을 것이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셨고,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뜻과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도록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 바울은 주님이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지금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가장 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님에게 대해서 충성된 자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예요. 이거는 주께 받은 계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서 내 생각이, 내 의견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환난이 곧 임박했으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너희들이 땅의 것에 매여서 너희들의 정력과 너희들의 욕심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러한 것에 너희들이 시달리지 않기를 내가 원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네가 지금 아내가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서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또 아내가 없느냐, 그러면은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건 지금 처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과부된 사람 모두를 통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이 결혼에, 그리고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져주시는 거는 짝져주시는 건데, 사람이 그 음욕 때문에, 아니면은 또 어떠한 그 삶의 땅의 일로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심적으로 또 많은 시간과 많은 그 육체적인 거를 그 땅의 일에 쓰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지금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우리가 바울을 정말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결혼에 대해서 자기는 결혼 안 했으니까 다 자기처럼 살으라라고 얘기한 그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은, 지금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얘기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바울은 결코 결혼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어머니는 저 딸만 넷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서 애 낳고 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말하자면은, 애기 낳는 거, 또, 그리고 애 키우는 거, 그런 것들이 엄마의 기억 속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 큰 아픔이고, 그리고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애기 낳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고, 신기하고, 정말, 감격적인 일이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애기 낳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저희 어머니는 애를 넷을 다 난산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6.25를 아기를 낳고 이제 저를 낳고 6.25를 겪었고 그리고 그 살아오시면서 육체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애 키우면서 많이 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떠한 그 기억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해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요. 또 그 부모들이 공부 공부한 사람 그 소리가 듣기 싫고 그 소리가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또 자식에게 공부 공부하고요. 뭔가 맛있는 거 먹이는 거를 사랑으로 한 사람은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고 하는 거를 볼 때 참 그 부모에게서 받은 거라는 거는 습관화된 거라 그럴까?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어려서 어미 곁에서 떼어놓으면요. 그 원숭이가 나중에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를 돌보는 일을 하질 못한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그 습관이 무의식적에 들어있는 그러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서부터 온 그러한 잘못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물들어 있는 그러한 부모들,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뭐예요? 세상적으로밖에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끊겼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어떻게도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습성화되었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믿은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었고요. 얼마나 그 부모들 그 주위에서 보고 들은 그 결혼 생활, 그 부부 생활이 하나님의 것과 다르겠어요. 좀 하나님의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거기에서 익숙된 그러한 사람들, 하다못해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일까지 그 성도들 속에 지금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돈 있는 사람은 많은 여자를 취해도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러한 이방 사회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비유마치고 그들의 종이 되고 남편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가지고 그 남편을 뭐 자기 손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 말을 들어줘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 아내는 얘기를 하고 아내 남편은 자기 말을 들어줘야 자기를 권위를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는 권위 얘기고 하나는 사랑 얘기지만 결국은 서로 자기 말 들으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살고, 그런 데 시달리고, 그런 데서 어떠한 그 신경전을 벌리는 그 자체가 육신의 고난이고, 그것이 고통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지, 결혼 자체를 부인하거나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주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떠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그것은 아내와 남편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하나 되게 하심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잘 듣는다든지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사실은 아니에요. 주 안의 관계라는 거는 주님만이, 말씀만이 머리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제 때가 종말이 더 가까워지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지금 바울이 볼 때에 아내와 남편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형제자매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그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려는 것이 무슨 사랑하지 말라, 뭐 미워하라, 아니면은 없이 여겨라, 무시해라 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것으로 아내를 대하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 것, 내게 속한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 남편이 저보고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거가 안 돼도 나는 자기 거여야 된대요. 아이들은 자기 거여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듯 하나님이 그 대하듯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다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누가 우리를 종으로 하려고 해도 우리는 종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는 내 거야 할 때에 그내 거야라는 거는 자기 거니까 정말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내게 속했으니까 내가 하려는 대로 해 하는 그런 거거든요. 남편에게 거역할 의사도 없고, 남편에게 등을 돌릴 의사도 없고, 한눈팔 의사도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남편만이 남편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 것이냐 할 때는 하나님 건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요구만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도 내 거라고. 제가 이제 여자니까 많은 여자들의, 많은 부인들의 남편에 대한 불평이나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에 대한 불평, 또 시부모, 친정 부모에 대한 불평, 그러한 것도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은 참 당당해요. 부모니까 이래야 되지 않냐. 그래도 자식이니까 적어도 부모에게 이래야 되지 않느냐.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하면서 어떤 세상의 상식을 놓고 자기의 가치관, 잣대를 놓고 상대방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아내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엄마로서 상대방들에게 그것을 다 잘 해주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한다 생각하고 상대방들이 못하는 거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못하던 거를 상대방들에게 짐지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은 나를 용서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뒷말을 하지 않고 그런 거 안 하면서도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그리고 슬퍼합니다.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형제들의 눈에 티를 빼려면 먼저 네 눈에 들보부터 뽑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알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나의 것 하면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내 된 자를 사랑하는 것과 어느 사랑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내 있는 자가 아내 없는 자 같이 살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내를 무시하라가 아니라 아내를 네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며 돌보며 그리고 여기라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으로 대하라는 얘기. 이 세상에서 아내 있는 자가 있고 아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내 있는 자들, 아내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내 있는 자나 아내 없는 자처럼 살으라는 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아내, 내 거,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성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누구예요? 아내만이 하나님에게서 허락된 오직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친자매 대하듯이 여자들을 이성들을 친형제로서 친자매로서 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라 해요. 이성으로 정력을 품고 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금욕생활을 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형적, 이 세상의 모든 외모는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것 같아도 없어질 수 있고요. 지금 우는 것 같아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지금 웃는 것 같아도 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은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 이 상황,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을 어느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 제가 이제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참 애들만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갈팡질팡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도 갈팡질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첫 자녀는 부모들에게 처음 있는 그 엄마 아빠 노릇이기 때문에 다 서툰 거예요. 다 미숙한 거예요. 아이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미숙할 수밖에 없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실패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넘어져 가면서 흔들려 가면서 갈팡질팡해 가면서 찾고 배우는 건데, 그거를 보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다 해줘서 키우는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육신적인 발걸음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삶,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한 마음의 발걸음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사춘기들에서는 뭐예요? 부모들도 다 힘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것은 가는 과정이니까 붙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키우시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오히려 북돋아주라. 지난번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자기가 성적이 많이 나쁠 때 그 엄마가 그 성적표를 저 시험지를 갖다 줬더니 네가 나중에 훌륭하게 됐을 때 그 훌륭하게 된 너도 그 전에 이런 점수를 받은 일이 있다가 공부 못하는 사람, 정말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그 엄마가 얘기를 해줬대요. 왜 그런 시험지 받아왔니? 왜 그 성적이니? 왜 너는 머리가 나쁘니? 그러고 야단친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훌륭하게 될 건데 그 너도 이런 시기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라고 그 엄마가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훌륭한 엄마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엄마지만요, 듣기는 쉬워도 아 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것이 잘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울고 있어도 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우는 그 삶은 지나가고 있고 또 새 것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웃고 있어도 이 웃는 그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우리가 겪는 거, 그러한 것에 매이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걸 붙들지 말아라. 그것이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왜? 다 지나가 버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니까. 오직 바울이 생각하는 거는 나는 너희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게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아끼는데,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 일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땅의 일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네가 헛된 일에 많은 시간과 많은 그 힘을 소비하지 않기를 원한다. 허비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를 생각하는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함으로써 결국 마음이 나뉜다.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가지 않는다요.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제 동생이 그 전에 성가대를 쭉 했어요. 근데 성가대 안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그 섬기던 그러한 자매들, 그러한 그 이제 형제들이 연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달라진대요. 그래서 성가대에 그 결혼 안 한 그 처녀 총각들은 별로 의지가 안 된대요. 결혼하면은 다른 교회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뭐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나뉘어서, 그 봉사에 일심으로, 열심으로 하던 그 충성된 모습이 뭐예요? 깨진다예요. 깨지기 쉽다. 이해는 가지만, 그게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역시 마음이 나뉜다지요. 결혼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그 관계,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서 자기 위치를 찾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며 거기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서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생각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뭐예요? 요구 당하지 않고 자기 하나만 버리면 되는데 이게 관계가 복잡해지면 어떡해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옆에 있는 식구들이 그거를 잡고 놔주지 않을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왜 원수가 집안에 있는지 식구들만큼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너는 남편 아니냐? 너는 아내 아니냐? 당신들은 엄마, 아버지 아니냐? 니들은 내 자식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에 좇아서 살면은 저절로 하나 되고 저절로 사랑하고 저절로 정말 자기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하려고 안 해도 가장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서로에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서로가 요구한다는 거는 뭐예요? 요구라는 거는 욕심이라는 거는 결국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 같은 겁니다. 잘하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부모에게 더 잘하라고 하고요. 잘하는 자식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특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라고 합니다. 근데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말 부엌에 설거지 한번 하지 않던 그런 어떠한 자매가 설거지를 하면 막, 아유,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나 하지만 맨날 부엌에서 설거지 하던 사람은 잠시 좀 앉아 있어도 저렇게 게으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더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요구예요.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어린애한테도 계속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애가 엄마를 좋아하지를 않고 엄마가 같이 있는 거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것이 당연해서 제멋대로 굴고 거기에서 뭔가 엄마한테 짜증도 내고 엄마한테 힘들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일을 함으로써 밖에 나가고 하니까 애가 갈 때 빠이빠이도 하면서 또 떠나는 거 아쉬워도 하면서 오면은 반겨주고 그 애가 다르다고 그래서 부모가 당연히 있고 당연히 해주고가 아니라 그거를 고마워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도 조금 그 아이에게 그런 시간이 엄마하고 떨어지는 시간이 있는 것도 좋다라고 그게 아이가 지금 어린 네다섯 살짜리 아이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이 변함없어서 그 은혜가 무한해서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내 맘대로 안 되는 그 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라져 있고 입 내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뼈를 깎고 살을 깎고 내 최선을 다해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수록 상대방의 요구는 더 커지거든요.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나를 여겨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닐 때에 우리는 옆에 와주면은 막 기뻐하는 것이요. 내가 뭐 하나를 받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있으면은 거기에서 또 요구하고 더 요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불평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한 인성에 대해서 그러한 인간의 그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결국은 독신으로 사는 게 왜 좋으냐 하면은 그 마음이 나뉘어서 마음이 찢기어서 마음이 분산돼서 사람 기쁘게 하고 세상 일 걱정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시간을 생활을 허비하게 되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뭐 영적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파송하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리시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목표를 두고 그리고 힘껏 달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계속 사랑하게 하시고 계속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인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계속 그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일향 미쁘신 그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염려 걱정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의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염려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러한 것을 염려할 때는 회개에 이른다 그랬어요. 선한 근심은 회개에 이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죄를 자꾸 보고 내 죄를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님처럼 되어 있지 않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죄로 토해내게 되니까 자꾸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상대방에게 비유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좇아서 사는 그 삶에 전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분이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쓰고 세상 일에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없으여김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칭찬 듣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강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세상 염려 걱정으로 우리 스스로가 파괴되고 그리고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왼수야가 나오고 그래서 서로 물고 먹은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몰라주고 상대방은 그것만큼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물어 뜯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에요. 육으로 조차 살면은 우리는 땅의 것, 세상의 것밖에 생각 못하고 살아요. 육은 하늘의 것을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쫓아서 살면은 그 결혼 생활이 세상의 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갖고 우리 식구 건강해서 우리 식구 잘 돼서 우리 아이들 잘 돼서 맨 그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을 해봐도 그건 세상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가족이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각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에 하게 하심을 좇아서 살 때 우리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식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그 조그마한 모형을 가정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을 주차해서 각각 모두가 살을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것에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아직 독신이고 아직 처녀고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냥 주의 일에 전념하는 게 어떠하냐 하는 얘기예요. 왜? 이 세상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많지 않다. 세상 일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저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복음으로 살며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울이 볼 때는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치에 합당하게 분영함 없이 주를 섬기게 하게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을 좇아서 살 때, 그것이 이치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너희들이 마음이 분주함 없이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육을 좇아 살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일심으로 분여함 없이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바울의 의견입니다. 이제 제가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세끼 밥을 해야 되면은 식구들 반찬하는 것이 우리 여자들의 주부들, 엄마들의 얼마만한 생각인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요리하고 또 밥상 차리고 씻고 뭐 하는 것도 시간이 드는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무엇을 할까? 세끼 먹는 건데 똑같은 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식구들의 건강이나 뭐나 해서 그런 거를 할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그 마음과 힘을 빼앗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렇게 해서 주부로서 살때 식구들이 그냥 밥상을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을 해서, 누군가 일을 해서 이걸 다 하는 거니까 돕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할 때는 엄마들이, 주부들이 나중에 화가 나고 슬퍼지고 쓰러지는 게뭐 식구들을 그렇게 해서 섬겼는데 자기가 그렇게 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죽어라 밖에서 일을 해서 자기가 그 돈을 다 먹고 뭐 입고 한거 아닌데 그걸로 식구들 갖다 먹이고 그 살았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 자기의 존재, 자기의 권위, 어떠한 자기가 설 자리를 가정 안에서 찾지를 못할 때 그들이 허탈해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일을 잘하는 아내, 또 그러니까 살림 잘하는 아내, 그리고 돈잘 버는 남편, 그것이 좋은 남편이고 그것이 좋은 아내 같은 그러한 그 삶. 우리는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서 사실 살고 있고 누군가의 섬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요구하고 서로가 당연하고 서로가 그것에 일심한다 그래도 어느 순간 나는 뭔가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주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아내가 있고 지금 남편이 있고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가족 안 돌보고 친족 안 돌보고 자기 할일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진 그 자리에서 성령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남편을, 아이들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랍니다. 그것이 지금 주를 섬기는 일인 거예요. 식구들 밥해 먹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 그러한 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일을 주신 하나님, 역할을 주신 하나님, 그것은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라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땅에 충만하라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땅을 다스리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역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역할이 있고 섬기는 역할이 있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품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그것이 결혼해서 남편 앞이라 할지라도 자녀들 앞이라 할지라도 부모들 앞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선교지기도 하고 순교지기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 앞에서 알아. 모든 것을 마음에 분여함 없이 주를 섬기듯 알아.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되고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택해야 할,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 자리 그 순간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 분산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우리들의 지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저희들 옆에 두시고 또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섬기되 끝까지 한결같이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